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80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총괄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테버나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This broadcast is furnished.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트드로프 회장님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0차 반년차 대회의 다섯 번째 모임이자 마지막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의해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회원분들과 친구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테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버피, 오르간 반주의 보니 군리프가 수고하시겠습니다. 합창단이 이제 와서 기쁜 노래하라를 부르면서 이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로렌스 E. 코브리지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그런 다음 다시 합창단이 어둠에 쌓인 밤에를 부르겠습니다.
Our beloved and eternal Father in heaven.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컨퍼런스 센터에 모였고 또한 수많은 가정과 또한 집회소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그 목적으로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의 빛과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속죄와 또한 부활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교회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한 이 모임에서 있게 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것을 위해서 준비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한 통신수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신의 영에 의해서 축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당신의 영, 당신의 존, 이곳에 함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구드렸고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아들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은 유일한 길이 당신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shall now be pleased to hear from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엘톤 페리 장로님과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레리 알 로렌스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As I spoke in General Conference
25년 전 연차 대회에서 말씀할 당시 저는 제 옆에 시각 보조원 한 명을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제 장손자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론 신권을 받고 집사로 성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를 빌어 아이에게 아론 신권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너나 다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가는 것을 그리 크게 기뻐하지 않는단다. 나이가 든 우리 어른들 중에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연령과 위치에 있어 온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의 상태와 같은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은 너희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되는구나. 이로 인해 너와 함께 어울려야 할 수많은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가치를 이해하거나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친구들로부터 받는 영향은 피하기가 더욱 어렵고 힘들게 되고 있단다. 우리는 집에 라디오, 전축, 텔레비전 등을 갖고 있다. 그러한 것은 각기 건전한 오락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시청자를 위해 그동안 제작된 것을 보면 청소년들을 고무시키고 격려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단다. 사실상 이제까지 제작된 대부분의 것들은 저속한 것들이었단다. 집에서 스위치만 켜면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파괴시키는 힘이 바로 너희 앞에 나타난단다. 무엇은 변하면 변할수록 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기술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아론 신권 청남 여러분, 전축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음악을 듣고 싶으면 집으로 가서 이 전축이란 것을 틀어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든 갖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가야 한다니 말입니다. 저는 또 제 손자 테리에게 구약전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네 가지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몸을 건강하고 청결하게 할 것. 두 번째는 정신을 단련시켜 지혜로워질 것. 세 번째, 강건해져서 세상에 가득한 유혹을 물리칠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을 신뢰하되 특히 주님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더욱 신뢰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리에게 이 권고의 말을 주었습니다. 경전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결코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 이야기들은 내가 집사로든 교사로든 제사, 선교사, 가정복음교사, 장로정원의 회장 또는 주님께서 어떤 직분에 부르시든 읽을 때마다 똑같은 감동을 줄 것이다. 그것들은 너에게 신앙과 용기, 이웃에 대한 사랑, 자신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 줄 것이다. 테리가 25년 전에 저에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실하게 실천했다는 보고를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테리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고 충실하게 선교 사업을 했으며 지금은 장로정원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4반세기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제 손자, 손녀들 가운데 많은 수가 성장해서 자기 자녀들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제 장증손자가 자기 아버지에게서 아론 신권을 부여받는 자리에 저도 함께 손을 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 옆에 그 아이를 세우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와 아론 신권을 소유한 훌륭한 청남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론 신권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축복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어 남자들이 성스러운 신권 의식을 집행할 때 다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펜실베이니아 하모니의 조셉 스미스 집을 찾은 날이 1829년 4월 5일입니다. 올리버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고대의 기록, 즉 몰몬경을 번역하는 일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진 올리버 카우드리는 번역 작업에 서기로 일하는 데 동의합니다. 올리버가 서기로 일하게 되면서 번역 작업의 진도가 빨라졌습니다. 1829년 5월 15일에 이미 조셉과 올리버는 제3이파이까지 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서반구를 방문하신 역사와 침례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에 두 사람 모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3이파이를 읽는 동안 두 사람은 침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침례 방식이 맞는 것인지, 누가 이 성스러운 구원의식을 집행할 권세가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 기초적인 교리 관련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기도로 응답을 간구해보기로 하고 두 사람은 근처 사스케아나 강둑의 한 곳으로 갔습니다. 온 마음을 다 쏟아붓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 자신을 침례의 요한이라고 소개한 뒤 자신은 더 높은 신권을 가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조셉과 올리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 후에 올리버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잠시 더 생각해보라. 그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성신권을 받았을 때 어떠한 기쁨이 우리 깊 마음에 가득 찼으며 또 어떠한 놀라움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었는지를. 인류가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린 지 수세기 만에 거룩한 아론 신권의 권능과 영광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을 보면 왜 아론 신권을 소신권이라고 부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신권은 아론과 그 후손에게 대대로 부여되었으므로 아론의 신권이라 일컫느니라. 소신권이라 불리는 이유는 더 큰 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되어 외형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을 지닌 까닭이니라. 소신권, 곧 아론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성약과 계명에 따라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며 외형적 의식, 곧 복음의 조문과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집행하는 것이니라.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들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신권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천사의 성역의 열쇠까지도 받게 됩니다. 아론 신권 청남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성약에 따라 여러분이 충실하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 간증드립니다. 성신의 경고 음성에 귀 기울여 그의 지시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천사의 성약을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 여러분은 삶에서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영광을 추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틀림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몇 달 전 어느 와디의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론 신권 고문 한 명이 간증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론 신권 소유자가 천사의 성격 열쇠를 갖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고문은 그날 아침 와디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과 경험했던 일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로 걸어가던 중에 두 명의 집사가 금식 헌금 봉투를 들고 회원들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장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매우 품위 있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두 명의 제사와 함께 한 요양원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성찬을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청남은 처음으로 이 요양원에 방문했던 것인데 그 고문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두 청남은 자신의 신권 임무를 깊은 존중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이 고문은 자신의 신금을 올린 경험을 짧게 전했습니다. 그 두 제사 중 한 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역자, 문자 그대로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된다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새로이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 물을 전달하던 어린 제사가 다운 증후군을 심하게 앓고 있는 한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환자분의 상태를 보면 성창기에서 컵을 들어 마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어린 제사가 상황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그는 왼손을 그 환자분의 머리에 올려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세가 되게 한 뒤 오른손으로 성창기에서 컵 하나를 들어 정중하게 천천히 그분의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감사의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짓는 그 표정 말입니다. 그리고 이 훌륭한 어린 제사는 다른 분들에게 축복된 물을 전달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 고문은 그 아름다운 순간에 느낀 감정을 간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찬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처럼 어리지만 사랑이 넘치고 순종심 깊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이 지키고 교회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는 젊은이를 알려주십시오. 자신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고 이글스카우트에 속하는 청소년을 알려주십시오.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몰몬경에 대한 불타는 간증을 갖고 있는 한 젊은이를 알려주십시오. 그러한 젊은이를 알려주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선교지역과 그의 생활을 통해 주님을 위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젊은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뛰어난 청남과 청녀들의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거룩한 신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칠 성스러운 책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영원한 신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개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론 신권 청남들을 감리하고 그들과 평위에 함께 앉아서 신권 의무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신권 열쇠들이 있습니다. 아론 신권을 받기 합당한 청남들이 신권 소유자인 자신에게 오는 의무와 축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성역을 베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지금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청남 여러분, 진리와 의의 기초 위에서 생활하시라는 과제를 드립니다. 이 기초야말로 이 생의 무게를 견딜 수 있고 영원토록 지속될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신권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권을 사용하십시오.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 은사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저에게는 그 신권의 권능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특별한 간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권은 아주 많은 방법으로 제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축복을 영화롭게 하고 아론 신권의 각 직분, 즉 집사, 교사, 제사에 차례로 승진해 갈 준비를 하겠다는 다짐을 오늘 하시라는 과제를 하나 더 드립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 신권을 받기 합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섬기기 위해, 특히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하면 그분이 축복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문자 그대로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일상에서 실제로 성신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북돋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839년 12월 조셉 스미스와 일라이어스 히비그는 미주리주 성도들이 당한 부당한 처사를 보상받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머무는 동안에 하이럼 스미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담하는 동안 미합 중국 대통령은 우리 종교가 그 시대 다른 종교와 어느 점에서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조셉 형제는 침례 양식과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가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다른 사항은 성신의 은사에 포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성신은 영의 인격체이며 모든 진리를 증거합니다. 경전에는 성신을 보혜사이자 교사요 또 계시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주시는 계시는 성신을 통해 전달됩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자이자 증인입니다. 성신은 권능과 성신의 은사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상의 남녀 모두에게 역사합니다. 성신의 권능은 침례받기 전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요 구속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진실한 구도자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구주께서 주신 복음과 몰문경이 참되며 회복이 실제하며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합당하고 승인된 침례를 받은 후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사람이 안수례를 할 때에만 부여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하도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고 나면 불과 성신의 침례가 임하느니라 하라. 또 누구든지 신앙을 가진 자를 너희는 안수함으로써 나의 교회 안에서 확인할지니 그리하면 나는 그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리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며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침수로서의 침례는 복음의 예비의식이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영의 침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례는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침례는 성신이 역사하는 통로와 열쇠가 됩니다.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는 의로움의 원리 이외에 다른 어떤 원리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교회 회원을 확인하고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는 의식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합당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의식을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 성신권의 권세와 구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후계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선포합니다. 성신을 받으라. 우리는 이 의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두 어절로 된 성신을 받으라 라는 말은 수동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는 권고이며 신권의 명령입니다. 성신은 단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두 어절로 된 그 중요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이 의식을 받을 때 우리는 모두 실제로 성신과 성신이 동반하는 영적인 은사를 받는 삶을 원하고 추구하며 그러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합당하게 살겠다는 성스럽고도 지속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라는 이 권세 있는 권고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성신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시오. 두 번째, 성신을 합당하게 우리 삶으로 초대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충실하게 순종하십시오. 우선 우리는 성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열망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몰몬경에 묘사된 주님의 충실한 사도들에게서 의로운 소망에 관한 위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 열둘이 무리를 가르쳤으니 보라, 저들이 무리로 하여금 지면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였느니라. 또 저들은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저들은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였더라. 우리 역시 우리가 가장 원해야 할 성신을 받기 위해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일상에 젖어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은사를 당연시하고 또는 경시하고 있습니까? 성신을 받는 일은 성신이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신을 합당하게 우리 삶으로 초대한다면 주님의 영을 받고 인식하도록 더 잘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신을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성신이 우리에게 하듯이 성신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우리 삶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성약을 맺고 지키고 개인 기도와 가족 기도를 열심히 하며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가족과 친구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정결한 행동과 생각과 언어를 추구하고 가정과 거룩한 성전과 또 교회에서 예배함으로써 성신을 초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약과 다짐을 소홀히 하거나 이를 어기고 기도와 경전 공부를 빠뜨리고 부주의 행하며 또 부적절한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면 영이 우리에게서 물러나거나 멀어집니다. 그것은 베냐민 왕이 백성들에게 준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알고 또 가르침 받고 난 후에 만일 너희가 범법하여 말씀하신 바에 상반되게 행하여 너희가 참으로 주의 영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그것으로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너희가 복받으며 번영하며 보존되도록 너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할진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은 성신을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 축복문을 듣고 합당하게 빵과 물을 취하면서 이 진리를 되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기꺼운 마음으로 약속하면 항상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동과 모습은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표준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빛과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습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항상 기억하기 위한 방편이며 또한 성신과 계속 함께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집과 또 안식일 모임에서 예배하는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돌아가신 친족들에게 봉사하며 소속 와드와 지부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의로운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합하여 함께 모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성신에게서 축복과 지침을 얻기 위해서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 공부, 모임, 예배, 봉사 및 순종은 복음 생활을 하며 해야 할 목록 중에서 각기 따로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항목이 아닙니다. 이 의로운 습관 하나하나는 성신을 받으라는 강한 권고를 달성하려는 중대한 영적 열망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주는 영감받은 권고에 따릅니다.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영이 함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복음 가르침과 활동은 우리 삶에 성신이 임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러분과 저는 몰몬경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된 청년 용사들처럼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명령의 모든 말씀을 정확히 준행하였으며 참으로 또한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매일 엄격히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으로 그들은 그의 율례와 그의 법도와 그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켜 준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교회가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회복된 교회는 참됩니다. 이것이 구주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또한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신이 역사하시며 성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신권이 있고 성신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순교하고 몇 년 후에 브리감용 회장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은 시대를 초월하는 권고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여 주님의 영을 간직하면 그것이 그들을 의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해주십시오. 고요한 음성에 주의하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 음성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줄 것입니다. 왕국의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마음을 열고 확신을 가져서 성신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영과 다른 모든 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은 그들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속삭일 것이며 원한, 미움, 다툼, 그리고 모든 악을 마음에서 없애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소망은 선을 행하고 의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영을 따르면 옳은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신이 일상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이를 합당하게 초대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충실히 순종하고 그리하여 실제로 성신을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거나 읽는 모든 사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브리감 영에게 묘사한 그 축복에 해당되고 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성신이 계시자이자 보혜사이자 우리가 가르침받아야 할 궁극적인 교사임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영의 축복과 은사가 이 후기에 회복되고 참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증거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성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총명하고 생기 넘치는 청소년 자녀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적은 그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습니다. 많은 충실한 부모님은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자녀들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답을 강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연차대에 길을 기리고 있습니다. 제 첫 손자도 최근에 10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는 저의 밀접한 것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부모도 쉬운 해답도 없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리의 열리가 있습니다. 2010년 청남 청녀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여호수아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이며. 경전에 나오는 이 구절은 부모에게도 알맞은 주제입니다. 이 후일에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고 표준을 견지하는 부모님의 담대한 자녀 훈육입니다. 딸이 기차 선로에 앉아 있는데 기적 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로에서 나오라고 소리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과잉 보호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두려워서 망설이시겠습니까? 딸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재빨리 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고려사항보다 우선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딸이 잠시 동안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딸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라는 열차가 전속력으로 우리 10대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 선언문에 나오듯이 부모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해당됩니다. 멀몬경에는 엘마이세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아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마의 아들 코리엔토는 조례민들 사이에서 선교사업을 하다가 몇 가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엘마는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엘마는 아들이 부도덕을 행한 것에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죄를 지은 결과가 심각함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엘마가 한 이 담대한 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또 이제 주의 영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자녀들을 명하여 선을 행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내 죄악을 삼가라. 이처럼 코리엔토는 초기 아버지의 권고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그 후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엘마가 보인 모범은 경전에 나오는 또 다른 아버지인 구약의 엘리야 대자됩니다. 엘리는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대제사로 봉사했습니다. 경전에는 엘마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엘리가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심하게 꾸짖었다고 나옵니다. 엘리 아들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엘리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두려워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수년 전 연차대회에서 크리스천슨 장로님은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녀 교육은 인기 경쟁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헤이즈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자녀에게 조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수년 전 17살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주말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떤 연유에선지 그 여행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에게 제 느낌을 말했더니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실망하며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 이유를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 여행에 대한 느낌이 안 좋아. 그리고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마음속에 이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한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해해요. 청소년들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에게도 성신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영이 말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며 우리의 모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자신들이 받은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며 뭔가에 대해 느낌이 좋지 않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녀 훈육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한쪽이라도 뭔가에 관해 좋지 않은 느낌을 받으면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어떤 영화나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게임, 파티, 드레스, 수영복, 인터넷 활동 등에 대해 거북한 마음이 든다면 용기를 내어 서로를 지지하며 안 돼 라고 말씀하십시오. 기통에 잠긴 한 어머니의 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의 10대 아들은 점차 영성을 잃고 교회 활동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10대 시절을 보내는 내내 저는 아들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걱정하며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에게 말했고 이러한 게임에 관해 주의를 주는 대신 엔자인과 신문기사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게임을 해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마약에 빠진 것이 아니니 걱정을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조종기를 감추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아들에게 조종기를 돌려주었습니다. 점차 싸우기보다는 져주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배우자가 뭔가에 관해 좋지 않은 느낌을 받으면 그 느낌을 존중하십시오. 아무런 말과 행동도 하지 않고 쉬운 길을 간다면 자녀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결혼할 준비가 될 때까지 깊은 관계가 되지 않도록 가르침으로써 많은 비통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나이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짝지어 다니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연인이 되면 정서적인 친밀감이 생기는데 이것은 신체적 친밀감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사탄은 이 순서를 알며 자기 유익을 위해 이것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청년들이 선교사업과 성전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사탄이 성공하기 전에 부모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이고 개입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의 경우 우리에게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밤늦은 시간에는 그리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늘 믿어왔고 청소년들은 밤에 몇 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귀가할 때까지 깨어 기다리는 부모는 참으로 현명합니다. 부모가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듣고 잘 자라고 입맞춤해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청소년들은 훨씬 나은 선택을 합니다. 많은 문화에서 용인되는 한 관습에 대해 개인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 집에서 밤샘 파티 또는 하룻밤을 보내는 일입니다.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너무나 많은 청소년이 밤샘 파티를 하다가 처음으로 지혜의 말씀이나 순결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외설물을 접하고 심지어 경찰과 대면하는 일은 집 밖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 생기곤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 늦은 밤에 자녀들의 방어력이 약해졌을 때 또래들의 압력은 훨씬 강해집니다. 밤샘 활동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내면에서 울리는 그 경고의 음성에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담대한 자녀 훈육은 언제나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또한 현대 선지자들이 주는 권고에 예!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에서 의로운 습관을 기르라고 권고합니다. 청소년들의 강화에 힘을 갖도록 다섯 가지 기본 실천 사항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가족기도, 가족 경전읽기, 가정의 밤, 가족 저녁 식사 및 각 자녀와의 정규적인 일대의 접견이 있습니다. 각자 뭔가를 하고 있는 자녀들을 모아 가족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TV와 컴퓨터를 끄고 매일 가족들을 인도하여 경전을 공부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월요일 밤에 다른 초대를 거절하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일정을 피하고 가족이 함께 집에서 식사하려면 용기와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들이나 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과 사적인 접견을 통해 조언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음으로써 자녀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알아내고 의로운 목표를 세우도록 도우며 우리가 자녀에 관해 받은 영적인 인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조언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이런 의로운 습관 다섯 가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자라나는 세대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은 신라면의 용사들처럼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이 후기에 10대를 훈육하는 일은 매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임무입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이 세대를 파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용감한 부모님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용감한 부모들을 지지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펠지맘, 자이로 마자가르디, 그리고 머빈 비 아놀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놀드 장로님의 말씀이 끝난 뒤 12사도 정원회 M. 러셀 벨라드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제180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스웨덴의 게테보리 중심가에는 양편으로 아름다운 나무들이 서 있는 넓은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나무 기둥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나무는 속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속은 비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안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위를 올려다 보니 나무 기둥 윗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널따란 철제띠가 보였습니다. 그 띠에는 여러 가닥의 쇠줄이 달려 있어서 인근 건물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 나무는 여느 나무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봐야만 강하고 단단한 기둥 대신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나무 줄기를 약화시키는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루 밤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묘목이 조금씩 자라서 튼튼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우리 위치에서 한 걸음씩 성장하여 안에서부터 채워나가야만 속이 빈 나무와는 달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담긴 치유의 힘을 통해 크고 강해져서 빛과 이해력,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쉼에 관해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속이려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리임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견해와 생각과 변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쳐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에 쉼을 얻는 것에는 마음과 정신의 평안이 포함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배우고 따르며 또한 그리스도의 베푸는 손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준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때 굳건한 소망이 생기며 이런 소망은 우리 영혼의 견고한 닻이 됩니다. 우리는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적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빛과 진리에서 돌아선다면 속이 빈 나무처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공허함이 자리할 것이며 그 빈자리를 영속적이지 않은 무가치한 것으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으로 오기 전에 영의 자녀로 있을 때와 이 다음에 갈 불멸의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이 지상 생활은 참으로 짧습니다. 이 시기는 비록 시험의 날이긴 하지만 우리의 시험의 날을 허비하지 말라는 권고를 따른다면 또한 우리에게 기회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생각,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감정, 우리가 하기로 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이생과 내세에서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매일 우리의 시야가 높아져서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 영원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현재인 오늘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들을 미래인 내일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생활하면서 우리는 영의 영향력을 통해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빛과 이해력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로 선택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며 그것은 물론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라는 것을 즉시 알게 된다는 점에서 양심의 가책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또 옳은 일을 소망할 때는 우리의 방식을 즉시 바꾸고 싶어 하겠지만 교만하고 또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를 구하는 사람은 회개의 영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는 한 사탄에게 아마 줄로 목을 메어 그들을 이끌기를 그의 강한 줄로 그들을 영원히 결박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평안을 느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작고 단순한 일이 영향을 오래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는 행동,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단순하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어린 자녀에게 계란 몇 개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 착한 자녀는 길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집에 와보니 그만 계란이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족의 친구 한 사람이 아이가 잘못했으니 야단쳐야 한다고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차분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닙니다. 야단친다고 해서 계란이 다시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깨진 계란으로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작고 단순한 일상적인 일을 현명하고 영감 어린 방법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서로 화합하는 마음이 굳건해지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좋은 영향력을 낳게 됩니다. 이는 선을 행하도록 이끄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속이 빈 나무는 이제 그곳에 없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이 폭죽을 그 안에 넣어서 불이 났습니다. 그 나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내야 했습니다. 크든 작든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것들을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파괴력은 폭발적이어서 영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 확신이 점점 강하여질 것입니다.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고 평안의 은사를 받는 약속은 순간적이고 세상적인 만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참으로 이는 하늘에서 온 천상의 은사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어느 아름답고 화창한 아침에 저는 8살이 거의 다 된 손녀 비키에게 아름다운 우리 도시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인근 호숫가를 걷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걸으면서 산책로 옆을 따라 수정같이 맑은 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책로에는 아름다운 푸른 나무들과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꽃들이 줄지었었습니다. 새들의 노래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눈이 파란 명랑하고 순진한 손녀에게 침례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손녀가 반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죄가 뭐죠? 저는 영감을 얻기 위해 속으로 기도하면서 단순하게 설명하려 했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일부러 지키지 않는 것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만들며 결국 고통받고 슬퍼하게 된단다. 걱정하는 기생으로 손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 질문은 우선 깨끗함을 나타내지만 또한 죄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손녀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저는 주변에 있는 자연요소를 예로 들었습니다. 계속 산책을 하면서 우리는 가시철망 울타리 옆에서 상당히 큰 돌말뚝을 발견했습니다. 그 무거운 물체 주변에는 꽃과 감목, 작은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식물들은 그 말뚝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길을 따라 좀 더 내려가면 그 주변에서 조금씩 성장한 식물들에 덮여서 거의 눈에 띄지도 않게 돼버린 다른 말뚝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말뚝이 견고하기는 하지만 연약한 식물에 둘러싸여 파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작 그 말뚝이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말뚝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문제없어요. 저는 튼튼하고 크기 때문에 이 작은 식물들이 저를 해하지는 못할 거리요. 주변에 나무가 크게 자라면서 말뚝은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그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는 계속 자라나서 두 가지가 말뚝을 둘러쌉니다. 처음에는 연약해 보이던 가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말뚝과 뒤얽혀져 그것을 둘러쌉니다. 말뚝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계속 길을 걷던 우리는 곧 그 말뚝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뽑혀 있었습니다. 어린 손녀는 놀랍다는 듯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죄라는 그 나무인가요? 그때 저는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내지 본보기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저는 많은 형태의 죄에 관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납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스며드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큰 결과를 가져오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난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오듯이 말입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24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찍 일어나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 일찍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매우 순종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휴식을 취하고 활력 있는 몸과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늦게 잠자리에 들거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금식을 하지 않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 실수 같은 일들을 하더라도 민감도를 조금씩 잃게 되고 결국 잘못된 일들을 하게 이릅니다. 10대 시절에 저희 집 귀가 시간은 저녁 10시였습니다. 오늘날 그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가서 즐겁게 놀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몇몇 가장 나쁜 일들은 그런 밤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 어두운 시간에 주위 환경이 부적절한 장소로 가서 성신을 동반하게 적절하지 않은 노래를 즐기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죄의 희생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종종 죄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교회 표준과는 동떨어진 친구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인기를 얻거나 또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 복음 원리와 율법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며 자신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만을 안겨줄 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주변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죄는 온갖 형태로 어디에나 있으며 예를 들어 컴퓨터나 휴대전화에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유용하며 우리에게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게임이나 세속적인 기쁨에 적게 만드는 프로그램들, 심지어 외설모가 같이 대단히 나쁜 것들에 탐닉하게 되면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외설부는 성품을 파괴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더러운 모래 속으로 빠져들게 되며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끔찍한 괴물은 고통과 괴로움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천진난만한 자녀,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속의 쾌락에 맺는 열매는 쓰라림과 슬픔이지만 순종과 희생에 맺는 열매는 감미로움과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어떤 표준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유혹이 닥쳤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침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며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다. 이것은 진리와 주님에게서 그리고 주님께서 충실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행복에서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훌륭한 사랑의 계획 안에 구세주를 마련하셔서 회개하는 사람들과 그분께 와서 도움과 위안을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혼자서는 죄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재빨리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얘기한 울타리 말뚝이 혼자서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 치명적인 포위망을 제거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도울 수 있으며 감독님은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아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감독님께 가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58편 42절과 4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호숫가를 함께 산책한 지 몇 달 후에 손녀는 감독님과 침례 접견을 했는데 그는 바로 손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접견이 끝나자 저는 손녀에게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손녀는 저를 나무라는 듯이 대답하기를 할아버지, 접견 내용은 비밀이에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감독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대답을 진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 손녀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이해력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나무가 돌 말뚝에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함정에 빠뜨린 반면에 또 다른 나무는 그 반대의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니파이전서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만큼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아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고는 그 열매가 지극히 감미로워 내가 이전에 맛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움을 알았느니라. 또한 나는 그 열매가 희되 내가 이제까지 본 흰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더 희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또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에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 굳건하게 생활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훌륭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실수를 범하고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행복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꺼이 내주어 깨끗해지고 그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님의 젊은 시절 돌아가신 그분의 할아버지 조지 A. 스미스께서 꿈에 나타나시나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구나.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할아버지께서 부끄러워하실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한다면 주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이 할아버지께 그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 드려야 했듯이 우리는 모두 언젠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는 좋은 이름을 지니는 것에 대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리고 의인을 기업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구와 함께 좋은 이름을 지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숙고하는 동안 좋은 이름과 더불어 다섯 아들과 두 딸에게 남긴 제 부모님의 유산에 관한 여러 기억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세상의 부유함도 은이나 금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홉 식구는 침실 두 개와 욕실 하나 그리고 누이들이 잠을 자 했던 뒤쪽 현관이 딸린 집에서 생활하며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저희 자녀들은 그분들의 소유물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소유물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옷 몇 벌과 쓰던 가구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을 남기셨고 아버지는 목공용 연장 몇 개와 낡은 사냥 총 몇 정, 그 외 몇 가지 물건만을 남기셨습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살던 조그마한 집과 얼마 안 되는 은행 잔고가 전부였습니다. 저희들은 부모님이 은이나 금보다 훨씬 귀한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셨음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마음껏 울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에게 사랑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수시로 하셨는데 이제는 그 간증을 소중한 일지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모범으로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할 것과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들은 또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봉사하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 성전에서 결혼하며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소망을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참으로 부모님은 좋은 이름이라는 유산을 남기고 가셨으며 저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 힐라멘 부부가 두 아들을 갖는 축복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리하이와 니파이로 지었습니다. 힐라멘은 아들들이 태어나기 거의 600년 전에 살았던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볼지들아 나의 아들들아 내가 우리 시조 리하이와 니파이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하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할 때 어떻게 그 행한 바가 선하였다 일컬음이 되고 또 기록되었는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여 너희에 대해 말하고 또한 기록함이 그들에 대해 말하고 기록한 것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일을 행하며 참으로 저 귀한 영생의 은사를 너희가 얻는 것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600년 후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좋은 이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내가 거듭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고 악한 은사나 부정한 것은 손대지 말라.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부하라. 영감 어린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는 다음 문구가 있습니다. 선택 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영원한 원리이다. 선택은 우리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우리 행동의 결과는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오게 됩니다. 제 사랑한 아내 디보나는 결혼은 얼마 되지 않아 선택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행동의 결과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는 이 중요한 교리를 깨닫게 된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딸 셀리의 도움을 받아 아놀드 자매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살이 됐을 때 저는 가끔 규율과 계명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재미를 쫓기 십상인 평범한 10대 소녀가 그렇게 많은 규제 속에서 과연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버지의 목장에서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기에 친구들과 놀 시간조차 별로 없던 터였습니다. 어느 특별했던 여름 저에게 맡겨진 일은 산속 목장에서 풀을 뜯는 암소들이 울타리를 부수고 밀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암소가 한창 자라나는 밀을 뜯어 먹으면 배가 부풀어 올라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울타리에 머리를 박으려고 늘 애를 쓰던 별난 암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제가 말을 타고 울타리를 따라 가축들을 살펴보니 문제의 암소가 울타리를 부수고 밀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암소의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저는 그 소가 상당 시간 동안 밀을 먹어치웠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소야. 그 울타리는 널 보호하려고 있는 것인데 너는 그것을 부수고 들어가 그 많은 밀을 먹어치웠으니 이젠 목숨이 위태로워졌구나. 저는 아버지를 모셔오려고 농장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 소는 땅에 쓰러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 소를 잃게 되어 저는 슬펐습니다. 풀을 뜯을 수 있는 멋진 산속 목장과 해로운 밀로부터 지켜줄 울타리까지 마련해 주었건만 어리석게도 그 소는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울타리 역할을 생각하면서 계명이나 제 아버지의 규율이 보호를 위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울타리 역시 보호를 위해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계명과 규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신체적 영적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뜻깊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놀드 자매는 친절하고 지혜로우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대적이 우리가 믿기를 바라듯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리하이와 니파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우리의 좋은 이름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응당한 결과를 받았던 그 암소와 같이 울타리 밖에 풀이 더 맛있는 것이 아님을 또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합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었느니라 라는 말씀대로입니다. 이 생을 마친 후 우리는 각자 선택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계명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속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며 순종에 따른 놀라운 축복은 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모두 잘못을 범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는 속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구주 하나가 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용서라는 달콤한 평화를 느낄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우리 이름을 깨끗이 하여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의 격려는 사랑과 온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읽을 때 구주께서 여러분을 끼얹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저는 오늘 좋은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제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권고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구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신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이런 생각, 이런 말 또는 이런 행동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틀림없이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선지자 몬순 회장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구제관에 말씀하실 때 다음 경전을 자주 인용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사랑하는 구주 앞에 서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 드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는 과연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살리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이곳 로키 산맥의 가을이 다가와 푸른 잎들이 화려한 색들로 울긋불긋하게 물들었습니다. 가을 동안의 모든 자연은 겨울의 한랭하고 혹독한 시련을 견디기 위해 준비에 들어갑니다. 가을은 송어들이 먹이가 부족한 겨울을 대비해 몸을 만들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식욕으로 덤벼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플라이 낚시꾼들에게는 특별히 즐거운 그런 시기입니다. 플라이 낚시꾼들의 목표는 교묘한 눈속임으로 송어를 잡는 것입니다. 뛰어난 낚시꾼은 송어의 습성, 날씨, 물의 흐름, 송어가 먹는 곤충의 종류, 그 곤충들이 부화하는 시기 등을 연구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미끼를 손수 만들기도 합니다. 이 낚시꾼들은 작은 낚시바늘이 달린 가짜 곤충으로 송어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어들은 아주 사소한 흠도 눈치채고 미끼를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어가 물을 박차고 나와 미끼를 물고 완전히 지칠 때까지 저항하다가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입니다. 낚시는 송어와 낚시꾼의 지식과 기술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속여 낚는데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 것은 종종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며 사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루시퍼가 사용하는 방법과도 같습니다. 송어가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아는 낚시꾼처럼 루시퍼도 우리가 굶주려 있거나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만약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면 평화로운 삶의 흐름으로부터 우리를 무자비하게 낚아챌 수 있는 가짜 미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낚은 고기를 해치지 않고 물에 도로 놔주는 낚시꾼과는 달리 루시퍼는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놔주진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가 낚은 인간을 자신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리아이는 이에 루시퍼가 하늘에서 타락하여 영원토록 비참하게 된지라 그가 또한 온 인류를 비참하게 하고자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루시퍼는 영리하고 간교하며 총명한 존재라는 다른 사도님들의 말씀에 덧붙여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퍼는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천국 회의가 시작한 순간부터 사탄은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 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러하도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마라 사람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 의지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 주변에 미끼를 던져놓고 우리가 머뭇거리며 먹이를 물기만을 기다리다가 속임수로 우리를 낚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선택 의지를 빼앗기 위해 중독이란 수법을 사용합니다. 사전을 보면 어떠한 것에든 중독이 된다는 의미는 그것에 굴복해 선택 의지를 잃고 삶을 파괴하는 물질이나 행동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뇌 안에 쾌감 중추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각 중추가 어떤 이야기나 습관에 의해 활성화되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력, 판단력, 합리성, 도덕성을 조정하는 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일에 중독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낚시에 걸려 루시퍼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약물과 습관으로 우리를 공략하여 속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자제력을 발휘해 파괴적인 약물 남용을 극복하고 자존심과 독립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았습니다. 니코틴, 헤로인, 아편, 진통제, 신경 안정제, 코카인, 알코올, 마리화나, 도핑 약물 등과 같은 중독성 약물의 대부분은 우리가 남용하면 우리의 뇌를 잠식해서 선택 의지를 말살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통증이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적합한 처방을 할 줄 아는 의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일부 우리 교회 회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처방에 중복되어 약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인 루시퍼도 이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선택 의지를 빼앗고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그의 끔찍한 사슬로 속박하기 위해 그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최근 저는 지역 병원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자매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온전한 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생활을 잃고 정신병, 건강악화, 가정파탄을 가져오게 된 그녀의 슬픈 과거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방받은 진통제의 남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2년 전 그녀는 자동차 사고로 등뼈를 다쳤습니다. 의사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강력한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처방전을 위조해서 헤로인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사로잡고 속박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되자 그녀의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약물이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도 했지만 일시적인 쾌락과 행복감도 높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효는 몇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그 효력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약물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고 결국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약물이 그녀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와 이야기하기 전날 밤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올가미에서 헤어날 방법도 희망도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처방전과 약물 남용의 문제는 이 자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약물 남용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멀리하십시오. 단지 약물 냄새 한 번, 약 한 알, 알코올 한 모금도 여러분을 중독의 구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이 제게 바로 단 한 모금이 중독과 맑은 정신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중독의 구렁으로 이끄는 가짜 미끼로 여러분을 낚아채도록 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신체적으로 통증이 큰 사람들을 위해 주는 처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약물은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사들이 처방을 따르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약물을 어린아이들이나 다른 사람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도박이나 사악한 외설물같이 유해하고 습관성이 되게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중독도 우리를 굴복시켜 선택 의지를 빼앗아 그것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과 휴대폰 문자를 하는 것도 중독의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어떤 게이머들은 게임에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들의 인생에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휴대폰 문자도 습관화가 되면 사람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얼마 전 한 감독님께서 두 청소년이 서로 마주 앉아서 말로 대화를 하는 대신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직접 보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학자들은 중독을 뇌의 질병이라고 규정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탄이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영의 질병이라고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중독의 악순환에 빠졌더라도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그의 아들에게 이런 영원한 진리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만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 이를 극복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면 속박에서 풀려나 영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육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실하고 강하고 지속적인 대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릴 때나 죄를 회개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가슴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처방은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몰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그가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어다. 이 구절과 많은 다른 경전 구절들은 중독된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중독에서 벗어나 진실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그분께 바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희망이 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은 전문 상담자나 LDS 패밀리 서비스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의 12단계의 프로그램에서 따온 중독 회복 프로그램을 LDS 패밀리 서비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실한 기도가 중독의 욕구를 억제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중독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를 거듭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고 깨끗함을 입고 치유를 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구주를 닮으려는 것이고 종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마가 말한 우리 마음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과 행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을 낚는 가짜 낚시꾼인 루시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짜 미끼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루시퍼의 위험한 유혹을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중독의 미끼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독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위대한 회복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속죄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언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중독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대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아름답고 영감에 찬 음악을 선사해 주신 대보나클 합창단과 유타주 샌디 드레이퍼 지역 가족 합창단, 유타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신권 합창단, 그리고 모든 지휘자와 반주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회 모임들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헤어지며 찬송 하나 더 하세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폐회 기도는 교회 감리 감독이신 H. 데이버드 버튼 감독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다음 대회는 휴회하겠습니다.
This has been a great session.
이 모임은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저는 진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잠들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많이 있고 또 지켜야 할 약속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연차 대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마치게 되어 제 가슴이 감사함으로 벅차 오릅니다. 각 모임에 참여한 분들이 전해주신 권고와 간증을 들으며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에 대해 제가 감사를 표할 때 그것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몰몬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위대한 베냐민 왕이 한 설교를 듣고 한 목소리로 소리쳐 이런 말을 대낼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한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리아오나 잡지 11호로에 실릴 연차대의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컨퍼런스 센터에서 평화롭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대륙과 대양 건너 방방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널리 이 대회를 전달했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청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지지와 영을 느끼며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해임되신 형제 여러분,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데 대해 우리 모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업에 기여해 주신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임에 참여하신 태버네클 합창단과 다른 합창단들은 이번 대회에 있었던 모든 부분을 고양시키고 아름답게 하는 참된 천상의 음악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음악적 재능과 기량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충실한 보좌인 헬린 B. 아이어링 회장님과 디터 F. 우투드로프 회장님을 사랑하며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정말 지혜롭고 이해심 많은 분들이며 그분들이 하는 봉사는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분들의 지지와 도움 없이는 제가 부름받은 모든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12사도 정원의 형제님들과 70인 정원회 및 감리 감독단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사심 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봉사하십니다. 본부 보조조직 역원으로 봉사하시는 여성과 남성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이곳에 있으며 이 생을 마감하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습니다. 복음은 인생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희망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어려움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그분을 찾고 그분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우리를 돕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와 모든 총관리 역원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지상의 하나님 왕국을 진척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랑과 예절과 주님의 영으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워서 그 간증이 사탄의 매질을 방어하는 보호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회는 막을 내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느낀 영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함께하고 머물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6개월 뒤에 우리 다시 만나볼 그날까지 작별을 구합니다. 주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Most holy Father,
참으로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이 폐회계도를 통해서 이 연차대회를 마쳐야 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 연차대회 전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로 많은 것을 기쁘게 누렸습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감사함을 저희가 받은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와 함께 한 자리를 한 자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당신께서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그 가르침을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앞서가신 그 분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당신의 복음을 회복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저희가 참으로 많은 방법으로 전 세계 여러 방법으로 저희가 이 평화를 얻고 끝까지 저희가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저희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저희가 다시 또 만날 그때까지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12사도 정원의 모든 분들, 그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분들이 필요하신 바에 늘 당신께서 눈여겨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이틀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0차 반연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물몬 테브나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